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크렘린궁이 23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유리 우사코프 외교 담당 보좌관은 두 정상 간 회담이 한반도 핵 문제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의 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방문 기간 중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도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회담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월 초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23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초청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미국과 영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머무는 동안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은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를 중단한 데 맞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방관영 파스통신은 22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탕시리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해양 통로라며 해협 사용이 금지된다면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탕시리 사령관은 어떤 위협에도 우리는 이란 영해를 방어하고 보호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걸프 해역의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를 수출하는 주요 항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조선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5월 2일로 만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친이란계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차단할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부는 20일 헤즈볼라에게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나 기업체 또는 자금 지원을 돕는 은행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현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상금은 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의를 위한 자금 프로그램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자금주로 테러 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현상금을 주는 데 쓰여졌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친이란계 무장조직으로 그동안 시리아에 병력을 파견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997년 헤즈볼라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협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 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외교 청서를 강요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청서에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매일 아침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빈속에 음식이 잘 안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 거르는 분들 좀 계시죠? 그런데 아침을 먹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 연구진이 40살에서 75살 미국인 6,5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인데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전국민 건강조사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아침을 먹는 빈도를 1994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들의 사망률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약 60%는 매일 아침을 먹는다고 답한 반면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응답자는 5%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들의 사망률을 따져본 결과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침을 매일 먹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7%나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아침 식사는 혈당이나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을 거르기보다는 저녁을 거르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7도로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8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6도, 신의주는 12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도에서 26도, 함흥은 12도에서 2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건강을 위해선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하루를 만드는 건 든든한 아침 식사와 함께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과 또 기대가 아닐까요? American Authors의 노래입니다. Best Day of My Life. 내 생애 최고의 날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제 관함식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2019년 외교 청서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반면 한국과는 악화된 관계를 드러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에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국제 관함식을 가졌군요.
네, 중국이 23일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제 관함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는데요. 한국과 일본, 인도, 러시아 등 10여 개국에서 20척 가까운 함정을 파견했고요. 미국은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고 대표단만 현장에 보냈습니다.
네, 자, 관함식이라는 게 일종의 함대 열병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이 국가 원수가 해군 함정들을 모아놓고 그 위용을 검열하는 의식인데요. 한마디로 각종 함선을 모아놓고 사열 의식을 하는 것으로 해상에서 펼쳐지는 말씀하신 대로 함대 열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행사국의 해군력이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력 함정들을 자랑하거나 신형 함정을 공개하는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다른 나라 함선을 초대해서 이 국제관함식으로도 종종 진행됩니다.
네, 중국의 이번 국제관함식은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 2위 경제대국답게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세계 최강인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군사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후 칭다오항 부두에서 해군 의장대를 사열한 뒤에 중국이 자체 건조한 신형 미사일 구축함 시닝호의 승선에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날씨가 뭐 별로 좋질 않았다고요.
네, 현장에 비도 오고 안개도 끼면서 시야가 많이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함식을 진행하기에 썩 좋은 날씨는 아니었던 걸로 현지 언론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1년 전에 남중국해에서 해상 열병식을 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강군 청명을 밝혔습니다. 이때에는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평범한 인민복 차림으로 사열을 받았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에 각 함정이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엄숙한 표정으로 노고에 감사한다는 소리를 외쳤고요. 갑판 위에 도요한 군인들이 시 주석에게 경례를 하면서 또 존경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관함식에서는 어떤 함정들이 이곡이 됐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주석이 직접 이 탑승한 시닝호 그리고 중국 최초의 신형 구축함이 선을 보였고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포함해서 핵잠수함, 호위함, 상륙함을 비롯한 32척의 전함과 전투기 39대가 그 위에 실려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도 참가했습니까?
네, 이번 관함식에는 중국 최초로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랴오닝함은 지난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와서 개조를 한 건데요. 중국은 지난 2017년 최초의 자국산 항공모함 진수식을 갖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 001A함이라고 불리고 아직 공식 이름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항공모함을 비롯한 관함식에 출동한 전함들의 사진과 영상을 속속 소개하면서 중국의 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관함식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고요?
네. 일본 호위함 때문인데요. 일본은 이번 행사에 스즈스키호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이 자위대 함정 깃발인 우길 승천기를 개양하고 칭다오항에 입항했는데요. 이 우길기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했던 깃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깃발 러시아를 일본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국제관람식을 주최했을 때 일본 측에 우길기 개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일본은 그 같은 요청을 거부하고 아예 한국에서 열린 관람식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이 같은 조치를 용인을 했고요.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 외교 청서를 공개했군요.
네, 일본 외무성이 23일 강요회의에 2019년 외교 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 청서는 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1957년부터 매년 이 청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외교 청서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반면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이웃나라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기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본은 지난해 외교 청서에서 이전부터 계속 써왔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했고요. 대신 상호 신뢰하에 미래지향적 신시대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서에서는 이것마저도 뺐습니다.
네, 자, 한일 관계가 현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2차 대전 종군 위안부 문제, 또 강제 징용공 문제, 또 독도,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에 대한 영유권 갈등, 또 동해 혹은 일본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에 대한 표기법, 여러 가지 오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갈등도 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에는 강제 징용공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이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두 나라의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외교 청사에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 일본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다케시마, 한국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섬은 역사적 사실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명확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강제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노동자라고 적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 징용공이란 말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면서 표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반면 북한에 대해선 상당히 유화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외교 청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기 위한 아무런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뺐습니다. 이 자리에 대신 미국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갈 것이라는 표현도 빼고 수위를 상당히 완화했는데요. 외교 청서에는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북한 측 대표단과 만났던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잦은 만남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 과거사와 동중국해 도서 지역을 놓고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번 외교 청소에서는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 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쿠릴 4개 섬, 일본에서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섬들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 중인데요. 이전 외교 청서에 사용했던 이 북방 영토가 일본에 속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빼고 대신 러시아와 평화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온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고요?
네, 오는 6월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확정했다고 23일 영국 왕실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국빈으로 맞는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버킹엄 궁 측이 보도자료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앞선 두 명은 누군가요?
네, 지난 2013년 11월에 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부인 로라 여사가 영국을 국빈 방문했었고요. 2011년 5월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영국을 역시 국빈 방문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관계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이 국빈 방문했던 경우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역대 미국 대통령 상당수가 이 취임 후에 첫 해외 방문국을 영국으로 잡을 정도로 영국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 빌 클린턴, 조지 H.W. 부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영국에 갔었고요. 영국 방문 기간 동안 총리와 회담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만났습니다.
네. 자, 그럼 국빈 방문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국빈 방문은 한 나라의 정상이 외국을 방문할 때 가장 높은 의전을 갖추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빈 방문 외에 공식 방문, 실무 방문, 그리고 사적 방문까지 총 네 가지로 이 방문 형태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공식 방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주최국에서 이 손님 맞이에 가장 신경을 쓰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 영국에 가는 건 아니죠?
네. 지난해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방문으로 영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방문 일정 동안에 테레사 메이 총리와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주말을 지냈는데요. 이 스코틀랜드는 트럼프 대통령 어머니가 태어난 곳입니다.
네. 자, 당시에 메이 총리와 회담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당시 유럽에서 잇따랐던 테러 사태의 양국 정상회담에 초점이 모였습니다. 대테러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두 정상이 공동회견에서 밝혔는데요. 특히 당시 메이 총리는 영국에서 연쇄 발생했던 러시아산 신경작용제 사건에 미국 정부가 관심을 보여준 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 방식을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이 영국 총리를 강렬하게 비난했다는 보도 도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영국 방문이고 국빈 방문으로는 처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양국 두 나라가 이 국빈 방문 일정을 여러 차례 논의는 했었지만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영국 내에서 고조됐던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는데요. 지난해 2월에도 국빈 방문 일정이 잡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시켰습니다. 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뤄진 영국과의 나쁜 거래 때문이라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국 정부가 런던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헐값에 팔고 후미진 곳에 새 대사관을 지었다면서 이 대사관 개관식에 축하 리본을 끊으러 가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결국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의제는 뭡니까?
네, 이미 밀접한 상태인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논의를 진행하겠다. 메이 영국 총리가 23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무역, 투자, 안보, 방위 분야에 종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무래도 브렉시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두 나라 관계 변화 요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브렉시트 합의문이 영국 의회에서 추인받지 못하면서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는 있지만 올해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자, 메이 총리가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이 브렉시트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는 이 영국이 EU의 관세 동맹으로 남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과 통상관계 전환에 이상이 없을지 이 두 정상이 함께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안보 방위 분야에서는 EU에서 영국이 탈퇴한 뒤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중심으로 양측의 군사동맹을 결속을 확인하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방위비 공정분담도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을 중심으로 일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디크한 영국 런던 시장을 비롯한 영국 정치인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 초청은 실수라는 내용으로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국빈 방문인데 정상회담 외에 또 어떤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네,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관하는 만찬이 열립니다. 작년 영국 방문 때는 국빈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왕과는 윈저성에서 환담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번 방문 마지막 날인 5일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영국 남부 해안 포츠머스에서 열리는 D-Day 75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D-Day가 어떤 날인가요?
네, D-Day는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뒤집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일입니다. 1944년 6월 6일인데요. 이 포츠머스는 프랑스 노르망디로 진격한 연합군 장병들의 출발지였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로 향할 예정인데요. 다음 날인 6일 노르망디에서 열리는 D-Day 행사에 다시 한번 참석하고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백악관이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하원 정부개혁 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연방준비제도 페드 이사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허먼 케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명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 지원이 곧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22일 반격을 시작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하원 정부개혁 감독위원회와 회계법인 마자르 USA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 집단을 말하죠.
네, 자 소송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감독위 위원장이 마자르 USA의 소환장을 발부해서 지난 8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재정 명세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마자르 USA는 지난 8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그룹의 재정 명세를 관리했습니다.
네. 자, 커밍스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명세를 요구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증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코언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국세청, IRS에 세금 보고할 때 본인과 회사 자산을 상황에 따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밝히기 위해서 커밍스 위원장이 소환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러시아 스캔들을 다룬 특검 조사가 끝났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를 여러모로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명세를 요구했고요. 하원 정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은행인 도이체뱅크 사이에 이 거래 명세를 요구했습니다. 또 하원 법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압력에 소송을 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이번 소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소환장을 낸 커밍스 위원장의 조처가 효력이 없고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명세를 입수하려는 건 개인 정보를 노출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이를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행위와 관련 없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커밍스 위원장 쪽에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커밍스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소송으로 자료 제출을 막으려는 건 전례 없는 일이고 법적인 근거 없이 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법으로 연방의회가 입법 활동과 관련 없는 문제를 조사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커밍스 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네. 자, 22일에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또 소환장을 발부했죠.
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해서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에 맥겐 전 고문이 또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맥겐 당시 법률 고문에게 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말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맥겐 고문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검은 이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 한 시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맥겐 전 고문을 청문회로 불러내서 증언을 들으려는 건데요. 민주당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백악관 참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맥겐 전 법률 고문이 처음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참모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에 민주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 22일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죠.
네, 펠로시 의장이 이날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편지에서 현재 민주당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 탄핵 청문회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역시나 탄핵 추진에는 좀 조심스러운 태도인 건가요?
맞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실을 밝히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자고 권고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2일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한 전화회의에서도 지금으로서는 탄핵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신중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다음 대선이 1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성공하지도 못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한다면 대선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실제로 민주당이 탄핵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분위기를 보면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새 이사 지명 계획을 밝혔는데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군요.
네, 새 연준 이사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허먼 케인 씨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케인 씨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케인 씨가 좋은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네, 케인 씨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네, 케인 씨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은 케인 씨가 상원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작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밋 롬니 상원의원을 포함해 여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이미 케인 씨 인준에 반대한다고 밝힌 건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케인 씨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들 공화당 의원이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경험 부족이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또 케인 씨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케인 씨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준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 케인 씨 같은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가 연준 이사를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허먼 케인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과거에 한 피자 업체의 최고 경영자를 지냈고요. 또 2012년에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중도에서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네. 자, 케인 씨는 그럼 금융권의 경력은 없는 겁니까?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케인 씨가 지난 1990년대 이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 이사와 이사장을 맡은 바 있어서 뭐 금융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에 지명하겠다고 한 사람이 케인 씨 외에 한 명이 더 있죠.
네, 연준 이사 자리가 현재 두 자리가 비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먼 케인 씨, 또 보수파 논객인 스티븐 무어 씨를 지명할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어 씨 지명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무어 씨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인데다가 역시 경력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곧 바닥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연방의회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기금을 신탁 운용하는 행정부 관리들이 20일 연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내년이면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일이 처음인가요?
뭐 역사상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1982년 이후 뭐 거의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되는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라면은 203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겁니다.
예. 자, 기금이 바닥난다면 수혜자들이 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갑자기 중단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100% 다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연금의 4분의 3 정도밖에 줄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달러 연금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75달러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금도 이대로라면은 2093년에 고갈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회보장기금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뭐 영어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사회보장연금이 있고요. 또 메디케어라고 하는 노인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기금을 말하는데요. 미국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보통 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퇴했을 때 각자 그동안 낸 돈에 따라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고요. 또 메디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300만 명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은퇴한 사람들 본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나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돈이 바닥나게 되는 걸까요?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수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 인구는 이에 훨씬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메디케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메디케어 포 올을 도입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과 일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를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알렉스 아자르 보건후생부 장관 등 이번 보고서를 낸 관리들은 연방의회 조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의회는 이런 문제를 다루길 주저하고 있죠.
네. 자,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보장 세금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혜택을 줄여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미국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초여름 날씨라고 하는데요. 여름 날씨에 어울리는 신나고 경쾌한 만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나와 함께 흥겨운 만보 춤을 추자고 노래하는 만보 넘버 5, 루베가의 노래입니다.
four, five. Everybody in the car, so come on, let's ride to the liquor store around the corner. The boys say they want some gin and juice, but I really don't wanna be a buzz like I had last week. I must stay deep, cause talk is cheap. I like Angela, Pamela, Sandra, and Rita. And as I continue, you know they're getting sweeter. So what can I do? I really beg you, my lord. To me, flirting is just like a sport. Anything fine, it's all good. Let me definitely sing in the trumpet.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 Rita's all I need. A little bit of Tina's what I see. A little bit of Sandra in the sun. A little bit of Mary all night long. A little bit of Jessica, here I am. A little bit of you makes me your man. Mambo number five. Jump up and down and move it all around. Shake your hand to the sound, put your hands on the ground. Take one step left and one step right. One to the front and one to the side. Clap your hands once and clap your hands twice. And if it looks like this, then you're doing it.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 Rita's all I need. A little bit of Tina's what I see. A little bit of Sandra in the sun. A little bit of Mary all night long. A little bit of Jessica, here I am. A little bit of you makes me your man.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 Rita's all I need. A little bit of Tina's what I see. A little bit of Sandra in the sun. A little bit of Mary all night long. A little bit of Jessica, here I am. A little bit of you makes me your man.
Number 5.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와 에브라햄 링컨 후보의 논쟁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과 평등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흑인들도 우리와 평등하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과 평등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은 더글러스를 상원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선거에서는 졌지만 링컨이란 이름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1859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노예 문제를 둘러싼 북부와 남부의 싸움은 일단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북부와 남부 여러 주들에서 선거가 실시됐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선출된 사람들이 노예제에 대한 오랜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859년 10월 일부 노예 폐지론자들이 버지니아의 하퍼스페리 마을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하퍼스페리 마을 공격을 이끈 존 브라운은 극단적인 노예 폐지론자였습니다. 존 브라운은 고향인 캔자스에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군대와 격렬하게 싸웠고요. 노예 지지자들이 로렌스 마을을 공격하고 5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수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예제를 끝내기 위해 싸우다가 죽을 때가 되면 기꺼이 죽을 겁니다.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엔 이 땅에 더 이상의 평화는 없습니다. 노예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저는 남부에서 전쟁을 벌일 겁니다.
존 브라운은 노예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총이 필요했고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와 뉴욕으로 갔습니다. 존 브라운은 한 지역 모임에서 굳은 의지와 뜻을 밝혔습니다.
노예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노예 반란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피를 흘려야 하는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노예제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인 만큼 오직 피를 흘려야만 노예제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사 반란이 실패한다 해도 북부와 남부 사이엔 내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단 내전이 벌어지면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라도 흑인들의 족쇄를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존 브라운은 일부 노예 폐지론자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고 비밀 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도망 노예들을 군대에 편입시키려 했고 북부의 흑인들이 모두 자신의 뜻에 동조해 함께 싸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와 서부 버지니아에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존 브라운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투를 준비하고요. 버지니아의 하퍼스페리 마을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버지니아 북부의 하퍼스페리 마을은 육군에 지급하는 총기 제조 공장과 중요한 군수품들을 비축한 병기고가 있었습니다. 존 브라운은 흑인 노예군을 무장시킬 총과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2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어둠 속에서 포토맥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존 브라운과 대원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주민들과 정부 병기고 경비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병기고를 점령하고 보급센터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은 채 하퍼스페리 마을에서 목표로 삼았던 세 곳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존 브라운이 차지한 지역들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격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민병대들이 하퍼스 페리 마을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존 브라운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후손인 루이스 워싱턴 대령을 비롯해서 주민 몇 명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마을의 민병대들이 하퍼스 페리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병대들은 병기고 위에 자리 잡고 총을 쏘기 시작했고요. 존 브라운과 대원들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포로 한 명에게 백기를 들게 한 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민병대는 백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협상 대표로 보내 휴전을 시도했지만 민병대들은 오히려 존 브라운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퍼스 페리 마을에서는 존 브라운과 민병대 사이에 오랜 대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존 브라운과 대원들은 조그만 벽돌 건물로 밀려났습니다. 존 브라운은 이 지역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을 도우러 올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존 브라운의 기대와 달리 단 한 명의 노예도 이들을 구하러 하퍼스 페리 마을로 오지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자신들은 노예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노예들은 두려움에 떨며 나서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859년은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때였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하퍼스 페리 마을 공격에 보고를 받고 즉시 로버트 리 대령을 사령관으로 해서 해병대를 파견했습니다. 로버트 리 대령은 존 브라운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은 항복을 거부했고 결국 해병대 공격이 시작되면서 존 브라운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존 브라운의 하퍼스 페리 마을 공격은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된 미국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격이 공화당의 음모라고 주장했고요. 공화당은 터무니없는 비난이라며 맞섰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 가족 또는 동료와 토론 중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이렇게 의견이 같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이 표현을 직역하면 눈과 눈을 보다인데요. 생각이 같다, 의견이 일치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professor and I see eye to eye on this project. 우리 교수님과 나는 이 프로젝트에 관해 생각이 같아. We usually disagree on most things, but see eye to eye on this issue. 우리는 대부분의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생각이 같아. My boyfriend and I don't see a lot of things eye to eye.
내 남자친구와 나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My professor and I see eye to eye on this project. We usually disagree on most things, but see eye to eye on this issue.
My boyfriend and I don't see a lot of things eye to eye.
오늘은 see eye to ey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